하나님 말씀, 자, 레위기 17장, 우리 한 절씩 17장만 보도록 합시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주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나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하는 거민님 언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음.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짐승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제 지난번에 앞선 내용까지 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와 이제 뒤로 여기 17장 이후로 뒷부분을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2등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는 17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로 제사에 관한 율법으로 이렇게 인식이 확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좀 답답하고 이게 좀 지루한 것으로 여깁니다만은,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여기서 다 보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길을 이렇게 여기서 명확히 이제 보게 되죠.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의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심지어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약한 자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 연약한 피조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그렇게 배려하도록 권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 레위기 후반부인 17장 이하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만 생각하지만은 이 뒷부분에서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제가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그냥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뭐 27장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17장부터 26장까지 얘기하고 27장을 이제 부록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은 제사 규례를 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17장부터 2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성결 문제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성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어떤 모든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다 성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거룩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7장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이렇게 그걸 어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종종 발생하고 쉽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 어기기 쉬운 그 서원 문제를 이렇게 부록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17장 이하부터 26장까지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성결 또는 뭐 거룩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 거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뭐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의 성결법전이다, 뭐 또는 성결법이다, 이렇게 17장부터 26장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크게 나눠서 많이씩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17장 정도 하고 뒤에 18장, 20장 아니면 21장까지 이렇게 묶어서 하고 1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9장이 신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를 인용할 때 그 중요한 사상들이 17장도 신약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19장이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별도로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부터 16장이 주로 이 제사와 정결에 관한 법들을 말한다면 여기 17장부터 이하 내용은 주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위한 규례를 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내용의 시작으로서 이 17장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말하냐면은 이 제사와 이제 피에 관한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제사와 피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한두 장 더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용되고 있어서 연관지어서 하려고 양이 한 장만 본 것입니다. 자, 이 17장은 앞부분에서 1절부터 9절로 나누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머지 9절로 이렇게 두 개 이등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짐승을 잡을 때나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 드려야 된다.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류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 예외 없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먼저 개관을 얘기하고도 좀 나눠서 상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0절부터 16절은 피에 관한 율법을 이제 좀 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4절에서도 얘기했는데 뒤에 10절,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9장에서 그 말씀했죠.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으로 말한 거. 거기서 말한 것과 같이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을 단호히 금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후반부에서 말하죠. 특히 이제 14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생물 또는 뭐든 피, 생명을 연속적으로 언급하면서 피와 생명이 이렇게 일체로 하나로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17장 전반부, 1절부터 9절과 이제 후반부 나머지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앞에 전반부에서 뭐 4절이나 6절에서 피에 관해서 언급한 것을 후반부에서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다루고 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제사드린 문제를 다루고 뒤에는 피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제사를 얘기하면서 피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피가 중요한 의미를 띈 것으로 여기서 레위기에서 밝히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죠. 여기서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17장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여기 이제 1절부터 9절은 뭐 이제 1, 2절은 이제 주로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3절부터 이런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에 관한 어떤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정지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뭐 4절 같은 거 먼저 보게 되면은 먼저 회막문으로 너희들이 이제 무슨 짐승이든 이런 걸 잡아서 이제 들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제사들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냈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규정과 절차대로 이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진행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의, 이런 제사에 드리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런 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장의 인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드리는 제의는 사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행하는 것은 중대하게 언급합니다. 끊어지는 문제로 얘기하죠. 범죄로 이야기하면서 끊어지는 것, 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생제물을 잡지 못하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당시에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이때가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광야에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규정한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아닌 어떤 세속적인 일반적인 그 도축이 완전히 금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5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면 그 재물을 제사자가 어느 일부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제사입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도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제사를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제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것이 있는 것 안에서만 이렇게 너희들이 가져가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례를 어기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데 징벌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뭐 사제 같은 거 보면은 징벌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이 징벌은 죽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추방을 비롯 뿐만 아니라 죽음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절에 숫 염소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7절에서 언급하는 이 숫 염소 제사는 당시에 이게 여기 보니까 음란하게 섬기는 숫 염소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게 질병이나 어떤 죽음과 관련된 좀 그런 자들에게 이게 효염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고대 주변의 제사가 있었다고 여기 봐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병이나 죽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고대 제의에 관한 것이 이 숫 염소에 대해 제사드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뭐 현대 표준 번역인가 무슨 뭐 이런 번역이 보면은 이 숫염소로 이 숫염소를 숫염소 귀신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어? 숫염소 귀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 광야의 어떤 이 신을 신으로 알고 이렇게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을 금해가지고 결국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위에 어떤 대상에게도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제물 드리는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 염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11장을 보세요. 역대하 11장 671페이지 구약성경 671페이지 역대하 11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느니라. 여기 숫염소 우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집트 지역에서 당시 이집트 지역에서 염소를 섬기는 제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교 제사를 염두에 두고 숫 염소 귀신 뭐 그 번역대로 요즘 다른 번역대로는 숫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0절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대상이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신을 숭배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 행위로서 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신에게서 어떤 호의를 얻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를 반드시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반드시 공동체에 있는 회막 앞에 와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중심에 둠으로써 이것이 아닌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제사를 금하게 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결국 여기서 개인적인 그런 제사는 공식적인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들은 이런 공식적인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앞에서만 제물을 도살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여기에 보니까 규정한 여기 17장의 제사 규정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이라는 그런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제사와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어떤 다른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종 그런 이방 제의적인 것을 이렇게 기독교에 그대로 전맥시킨다든가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완전히 단절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가톨릭은 복음에 전하면서 접촉점을 갖고 이렇게 효력을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제사제도 같은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너희들도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제사를 드리면 뭐 조상님 하든 귀신이든 뭐 이런 것들, 그것과 더불어서 교신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것을 허용을 한 것이었고, 그러나 개신교는 처음에 들어왔으니 그것을 금한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이고, 제사장이라 부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제사와 단절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치하지 마라. 너희들이 봤던 거라도, 그 이미 그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방제사들, 제의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걸 본 것들을 여기서 또 조금이라도 그렇게 이전에 했던 그런 거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 같은 거 다 이집트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런 걸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아, 이게 또 뭐 포용성이 없는 것이다. 무슨 뭐, 너무 독선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 가치관 자체가 상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계시로 주었을 때는 성경이 나중에 이사야서 같은 것에서도 말했다시피, 지난주 주일 난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게 있다시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면 증명해봐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낸 우상을 두어서 만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인간의 창안물이에요. 창안물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다 거짓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선명하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걸 독선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인권과 내 자신의 취향과 우리의 선택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세상적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변질된 그런 신앙적인 절대 진리를 금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 전부터 계실 때 그러면 에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좋다. 그럼 너희들이 믿는 신이면 참신이면 말해라 이게. 너희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믿는 신도들을 위해서 미래 일을 말해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인지 복이 임할 것인지 말해라. 미래 일을 말하고 그것이 성취되는가 한번 성취를 시켜봐라. 성취되는지를 보자 이거죠.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을 해놓고 그 성취하는 성취 사례가 없는 거죠. 성경은 기록 보여요, 이게. 세대를 지나서 역사를 지나면서 계속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기록했지만 계속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예언한 것이 자기 세대에 이루어진 것을 성취한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도 빈틈없이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는 존재성을 드러내고 그런 역사성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 참신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탈출시킬 때도 구출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이 재앙을 내라. 그 다음 재앙을 내라. 그때 그들도 그러면 바로가 하찮게 이제 처음에는 하 이거 웃기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도 박사들 다 불러 술사들 불러 우리도 해라 한두 개는 이미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는 아니 이슬이 다 저신이 참신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인정했다고 그들이 일종의 제사장들인데 박사들까지 아닌 것이에요. 참신이면 해보지. 끝까지 첫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까지 맞상대해서 이 신이 거짓이고 자신이 참신이고 증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역사는 이집트 역사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심지어 지워낸 역사까지 있다. 그 지워낸 흔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지워내 버리는 모세 같은 것을 지워내 버리는 그 흔적까지 남아 있죠.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기 바알신과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섬기는 그 이 선지자들 850명 대 엘리야가 혼자 붙어가지고 갈매산에서 850명에게 충분하게 네 신을 부르도록 기회를 줬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고 있는 현재 시제예요, 지금.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계시를 직접 주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왜 다른 신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시는 바를 따라서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 대해서 제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사실이 이 시대에, 현대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갈수록 더 어렵겠죠. 왜냐면 종교가 이미 세상에서 하나의 고착화되어 이렇게 발전을 해서 몇백 년, 심지어 천 몇백 년, 불교는 심지어 개신교가 발달, 아니, 개신교가 아니라 이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 더 있었단 말이에요. 600년, 몇백 년, 아니, 더 오래 전에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종교 역사로는 더 깊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힌두교 같은 경우는 BC 1500년으로 넘어가요, 올라갑니다. 더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 BC 1500년도 지금 쫙 발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들 나름대로 축적해와서 여기까지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신을 부정하고 오직 여기만이 그런 걸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기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성경을 찢어내버리든가 아예. 어? 이 성경을 안 믿, 성경을 빼놓고 아, 믿겠다는건 모르지만 이런 계시가 이미 모세라는 사람의 빛이 15세기에 이미 이런 것을 기록해서 남겨줬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돼서 여기까지 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기록이. 어? 어? 최소 3,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찢어버린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존재해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계실 줘서. 그러니 이것을 소유한 기독교로서는 이 말씀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다 문맥이 맞아서 모든 역사가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또 BC 7세기도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좀 달라졌으니까 변형시켜야 된다.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변형시키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필 따라서 내가 주관적으로 바꾸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 믿는 방식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제사에도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대적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둘 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 그의 말씀, 그의 계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장의 제사법은 이스라엘 자손과 여기 거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나 혼합주의적인 신앙, 종교적인 태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혼합주의적인 신앙태도를 취하죠. 나중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끊어진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불러다가 그 잔인무도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여다가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인하게 죽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다 갈라버리고 막 처참하게 막 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현명할 것 같고 이게 더 현실적으로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게 뭔가 이게 현실에 안 맞고 또 불리 별로 유익도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경시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가 이 기록된 각 세대를 달리해서 기록된 모든 기록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자, 이제 그 내용을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10절부터, 뒤에 16절은 이제 피에 관한 규정인데, 앞에 이제 4절 하반절에서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래서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거류민들에게 모두 금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한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10절에서 얘기를 하죠. 무슨 피든지 마찬가지다. 응? 왜? 피는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피로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그런 논지 때문에 피가 생명과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피로 죄를 속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피와 생명의 연결관계를 언급했다면 노아 때 그러죠. 창세기 9장에서 모든 걸 이제 식물이나 동물들이 먹도록 이런 그런 얘기 선언하시면서 거기서 피체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이제 피와 생명의 연결 관계를 언급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여기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관한 이 본문의 이 문맥에서 피가 생명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피는 죄를 속하는 것이라는 속죄의 의미를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피와 생명 관계를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죄를 속하는 것이라는 속죄의 의미를 여기에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인용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신학이 성경의 교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를 점진화해서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왔을 때 선명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장의 피에 관한 율법과 그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 읽어볼까 하다가 그냥 참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대로 여기서 말한 내용을 적용하게 되죠. 다는 못 읽고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뭐,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앞부분에도 나오고, 다만 22절, 22절, 대표적으로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가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한데 바로 죄삼과 관련된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을 여기 레위기에서 말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인용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물의 피와 죄사함의 그 주제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 배경이 없이는 이 재물의 피 그리고 재물로서 피를 흘리시는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그의 피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죄사함을 이게 생뚱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기독교가 만들어낸 나중에 1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 교리로 말하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실제로 그 카타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성찬을 하고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서 이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흘리니까 사람들이 머리에서 들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걸로 들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게 피 먹는 자, 피를 마시는 자들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조롱되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했을 뿐이고 그 컨텍스트는 역사적인 배경은 구약의 오늘 레위기에서 본 내용이죠. 거기서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의 피와 죄사함의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거론됐던 거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한 그것의 실물로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이죠. 그것 안에서 죄사한다는 것,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성취돼서 나타난 것이죠. 성경은 이런 계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시하고 그 역사 속에서 그 계시를 성취한 그런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 대신에 제물로 드려지는 다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제 피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드러냈는데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 17장의 피에 관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관련해서 해석함으로써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온통 내용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그런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17장, 다시 레위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 17장 본문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사실은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장소에서나 피를 가지고 이게 죄를 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피로서 죄를 속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무 데서나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내면 그것으로 죄를 속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거예요.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곧 제단에 그 피를 뿌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속죄를 하는 것. 그것 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행동이고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는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뿌려 생생물, 이렇게 하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내가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강조를 하죠. 나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문장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벗게 하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죄를 벗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게 짐승 잡아서 피 흘리면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죄를 벗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사하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종의 장치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그거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일을 나중에 성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막 계속 시작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로마서 막 이런 데서 쭉 히브리서 로마서 이런 데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죠. 피로 말미암아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어떤 찬송 작가는 나의 죄 사함받기는 속함받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대에 그걸 찬송 작사들은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그렇게 단순한 가사를 써가지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혐오스럽고 뭔가 이렇게 거북스럽고 막 이렇게 좀 덜 세련된 것처럼 여기 뭔가 이게 운치 있고 로맨틱하게만 뭐 장 뭐 짓밟힌 장미꽃처럼 뭐 이렇게 가사가 나오잖아. 응? 보험성과 가사를 하더라도 막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런 가사를 넣어서 하나님을 뭐 찬양해 보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그것만 반복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게 오늘날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정곡을 찌른 거야. 성경의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행동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시는 은혜의 행동인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이제 피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뒷부분에 가서 이 17장 뒤에 15절 16절에서 끝부분에서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때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써 성결케 하는 정결 의식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이런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사실은 이 문구 자체도 좀 그렇지만은 그런 이런 거룩하게 되는 길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이런 정결의식과 속죄의식을 비롯한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16장에서도 보았잖아요. 34절, 16장 34절 끝절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34절에 봐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17장 이후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게 되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시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계속 그 양태로 어떤 내용을 말하든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모든 표현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적인 어떤 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시하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는 말도 디모데서에서 있죠. 그래서 여기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거룩한 길을 나가는 데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번거로워하고 사소한 일처럼 여기는 일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제사드린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의적 방편으로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단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사고 가치관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하는 이런 것대로 그리고 내가 흔히 생각하는 내 편리대로 상대를 하고 대하고 그거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성 같은 거 정신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요. 그것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기저에 깔려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17장을 가지고 뭐 오늘 제가 더 다른 걸 말할 수 있어도 더 뒤에 디테일하게 더 많은 내용이 첨가될 것 같아서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17장을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이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피를 생명과 일치시켜 강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 그 짐승의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이제 여기 피와 관련해서 특별히 얘기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선지국 먹으면 안 됩니까? 아, 소고기를 주문할 때 완전히 익혀서 달라고 해야 됩니까? 레어 같은 거 하면은 막 피가 묻어있다고. 피가 흘러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이제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 철저하게 피가 다 빠진 이런 것들. 왜냐면 마호메트가 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계시 참조 내용이 모세 오경 이런 거, 성경이거든요. 구약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를 막 쫙 뺀 것을 먹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볼 때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핏기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내용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네? 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보니까 어디 진짜 우리 그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면서 이게 막 그 동영상인가 옛날 심지 보니까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무슨 피를 먹으면 좋다고 막 아주 곰 웅담에 뭐 곰에다가 빨대를 뽑아놓고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또 사슴인데 사슴이 목인가 여기다가 피를 빨아놓고 빨대 뽑아놓고 피를 쭉쭉 빨아먹고 그럽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나라는 건강이 좋다면 뭐 다만 나는 좀 그 비둘기들이 건강이 좋다고 좀 하면 좋겠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영국도 그 골머리를 알아요. 건물들이 막 그 더러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존해야 되는데 막. 그런데 거기다 너무 사니까. 요즘은 이제 지난번 가보니까 거기다 이런 그 바늘을 다 건물마다 박아놨더라고요. 못 앉도록.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한번 그 비둘기를 가지고 파이를 만든 것을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서 권장하는 맛있다 그런 그 TV 프로가 있었어요. 그 시간 그런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실제로 비둘기 고기를 그렇게 먹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것은 건강상의 문제에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 피를 강조했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생명체 강조했을 때, 이 모든 초점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피를 이렇게 중시 여기고, 피를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피채 먹지 말라 했을 때, 이런 것을 단순하게 피 자체를 먹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피 자체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기보다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점진적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말은 피 에 대한 생명성, 피의 그 죄사함과 관련된 이 모든 메시지는 쫙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포커스로 다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뭘 피채 먹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없인 여기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것을 중시 여기자거나 그걸 알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야.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그 신약 시대는 이제 피와 관련해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중요한 건 이거야.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해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인데 결국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걸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피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구약에서 피의 의미를 생명성이든 죄사함에 관련되든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모든 내용은 결국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이 먹고 안 먹고 가지고 너를 지옥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피의 가치와 중요성, 생명성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무관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것,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치명적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속함, 이것을 신자는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세련된 내용을 들으려고 그래요. 어? 마음을 좀 살기 힘든데 좀 위로해주고 좀 그런 걸 듣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그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던 목사님이 시흥에서 목회하잖아요. 저보고 지난번 그러더라고. 우리 수련회 같이 오면서 했대. 거기는 이제 반월공단 무슨 시화공단 막 공단이 그 주변에 세 개가 있대요. 자기 성도들이 거기서 공단에 다 있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뭐 주변에 하도 그 공단이니까 공단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을 성도들이 한다는 거지. 13년 전도 그렇고 9년 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한다. 지금까지 한 해도 빼지 않고 매 경제가 어렵다고. 그거 참 웃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금년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또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몇 년이 지나고 그 말을 한 해도 안 빼려고 다 한다는 거야. 아니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으며. 그러면 또 왜 매년 어렵다고 하냐. 자기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기대치도 있고 우리들의 욕심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어? 더 이상 낮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매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우리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면요 이런 지금 이 말씀 같은 여기 오늘 조금 전에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은 이런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냐 지옥 영벌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안 들어와요. 교회 오면 그냥 그럴듯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럴듯한 위로만 듣고 싶은 거야.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거 많이 고친 사람인데요. 저는 이런 거 많이 고쳤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거에서 증거하지도 않고 그런 정신으로 말하지도 않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전에 잘못 배워온 게 있어요. 이게 안 고쳐져요. 자신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 습관과 틀이 있어가지고 조금 달라졌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오면은 뭔가 이게 다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저를 이렇게 마치 신탁을 내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와서 뭘 한번 해주면 뭐 한마디로 하면.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바르게 얘기하는데 그 객관적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심지어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말했을 때는 마음을 닫는 것을 보았어요. 아 그것도 최대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정도의 뭐가 개선상의 뭐 얘기가 되니까 들었지 이게 너무 심하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조차도 마음을 닫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나 이 전체에서 계속 명하신 대로 행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땠느냐 나를 맞춰줬느냐를 가지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를 짓밟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 것이 여러분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어해요. 그것이 주는 영혼의 유익과 이런 것의 가치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현실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요. 현실감이 없다는 현실감이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창하고 나는 몇십 년 살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미래,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뭔가 이룰 것을 자꾸 생각하고 뭐가 있어야 할 것, 얻을 것,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런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비현실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절대로 비현실적이다. 그것만큼 현실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좀 경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 10장 29절 같은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 피가 있는 걸 레어를 먹느니 웰드를 먹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 선지쿨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 그걸 경시하느냐 그 언약의 피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의 구속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신약시대 이 피와 관련해서 적용할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련된 신자들, 너무나 감미로운 얘기들, 어? 도덕주의적이든지 체험주의적이든지 그런 걸 긁어주는 내용에 도취되어 있는 오늘의 신자들에게 이런 내용은 너무 위협과 협박으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과 대속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을 말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감추어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생각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것이 오늘 이 읽은 내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현대적인 적용을 할 어떤 중요한 내용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사적인 재물의 도살이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재물은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하고 속죄의 피는 제단에 뿌려야 한다는 이 규정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규정은 제사와 속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정해진 제단, 회막 앞에 잡고 피는 제단에, 그러니까 공간적인, 정해진 공간적인 위치가 중요하다고 한 것과, 그것이 중요한 것과, 예배는 사적인 일이 아니고, 이렇게,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적이고, 공적이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여기 오늘 17장에서 말해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 이제 점점점 무시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뭐 그런 것이 파자마 같은 게 다 있고 그냥 미국은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TV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파자마로 쇼파 예배 드리고 거기서 감동되면 쫙 체크 써가지고 쫙 보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 이 사적이지 않은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예배의 특성이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그게 예배의 메인이에요. 중심성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삶의 예배다,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뭐 이런 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하는데 예배하면 예배의 1차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찾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인터넷, 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우리도 요즘은 이제는 이제 이 아이폰 가지고도 하는데 아 제가 진짜 갈등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진짜 우리게 그 인터넷 우리 설교 듣는 거 막 제가 뭐 스톱도 시키고 몇 개월 안 하기에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뭐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지방에서 뭐 어디서 막 난리가 지금. 내가 막 그 취지는 알겠지만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우리도 이런 것이 있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취지를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글까지 쓴 사람이 있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위 예배를 대신하는 것 같은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이게 자꾸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벌써 우리들은 이 태도가 무너졌어요. 이미.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말했잖아요. 아이, 뭐 좋은 설교 들으려면 저기 케이블 방송 보면 되지. 뭐 설교 들으러 교회 가나? 그렇지. 하기다 황당해서 제가.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케이블 방송. 나는 케이블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좋은 설교가 나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미 설교는 가지치기 잘 다 돼 있고, 다, 예, 설교를 이렇게 카트했고, 그걸 고려해서 전하는 내용이지. 좀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 그걸 전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케이블 방송 설교하는 데서 다 우리들이 불문율처럼 목사들 세계에 다 들려오는 겁니다. 돈 있으면은 케이블 방송 하면은 성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도 그 설교 조금만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으면 뭐 몇천 명 되나요? 어느 교회는 1년에 600명씩 케이블 방송 들고 왔다고 다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케이블 방송 들고 왔다. 이제는 그런 마케팅의 원리로서 이제 그게 사용되어지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설교.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마치 사적인 예배의 개념과 그런 태도와 익은 것으로 이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벌써 들락들락 와서 참여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정하셔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한 장소, 회막이라는 한 장소를 딱 특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공간을 다 달리해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성과 공적인 것이 우선하고 이것이 사적인 예배가 이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적으로 생각해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많은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로 드린 예배를 메인 채널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17장에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 이 사실을 이런 계시적인 내용을 우리가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이런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앞에서부터 쭉 말해왔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시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당사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 속에 예배를 오면 예배는 성령께서 정상적인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심령을 기경하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왜 예배에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물론 목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벌써 목사부터가 이, 어? 벌써 세상적인 정신으로 마케팅이라는 이런 논리로 실용주의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로잡힌 이것이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이 있고 뭐 목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아직도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에서 이것을 아직도 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저는 뭐 요한복음 4장 23, 24절 지난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상적으로는 성령께서 은혜 주십니다.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은혜 주시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실하게 기대해도 됩니다. 자신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잘 캐치해서 그분께서 정하신 절차와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아셔야 돼. 만약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 우리 참된 교회 추구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사실 제가 무슨 특별하고 새로운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물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고 이루는데 사역하자. 조금 힘들어도 성경 그대로의 교회를 갖기를 구하면서 좀 가보자. 세상 정신 같은 거 자꾸 모방하지 말고.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새삼스럽지만 우리에게 그게 이제 그걸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예배하는 거나 모든 것도 그래요. 이렇게 정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정하신 대로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자기 편리대로 하고 자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적인 차원에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다른 이런 문화의 풍토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갈증이 생기죠. 그걸 체험받기 위해서 어딘가를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들쑤셨는데 이상스럽게 그걸 만족을 줘. 거길 잡았어요. 근데 그게 이단이야. 자기를 영원히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이것을 지루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바르게 하도록 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역사의 방식을 이렇게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그런 인격적인 방법보다는 외적으로 나를 자극하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뭔가 활동성 있고 뭔가 막 있어 보이는 것에 너무 이게 몸에 베이스가 가지고 그것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이렇게 메모했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확신이에요. 제가 거짓 확신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옛날에 메모만 했다가 포기했는데 거짓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그걸 잘 말해주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까지 자기는 확신한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이거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모르시다니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 그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기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결과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주체가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십 문제가 나오냐.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도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에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로드십 셀베이션. 로드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헌신하고 복종하는 이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도자가 달라진 것이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서 이끄시는 것이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 이걸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나를 감동시킬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하고 그분 안에서 얻게 된 그 구속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한 사역, 그것이 이어야 합니다. 요거 빼고 다른 것으로 채움받으면 우리는 이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짓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미 많이 분별했겠지만 또 수시로 감정적인 변화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값싼 감정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하고 변함없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하여 주시고 그 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권을 소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그 가치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이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을 알고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여서 정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였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급하여 필요로 하는 것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농어촌 아울리치를 갑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며 인내할 터인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시골의 영혼들 이미 굳어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또 앞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덧입는 큰 은혜의 잔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구한 여러 필요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민족에서부터 조국교회 안에서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성경 공부와 우리들의 복음 전도와 이 지역 전도와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저들의 개개인의 모든 형편과 처지 또한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아뢰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하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하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싸운 즉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저들의 장래와 하나님의 결혼과 저들의 자식들의 구원과 저들의 회심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이런 거룩한 소욕과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관련된 문제들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아뢰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이여 바르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참된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이거의 도구가 되어서 잘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진실로 막연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참된 교회를 이루고 세워나갈 그런 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종 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실로 참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방방곡곡에 귀한 종들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는 오히려 주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의 하나님의 계속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영혼의 중심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헤아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